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루에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슬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의식이 돼.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가지고. 제가 좋아해서 이 회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가 정말 회복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회복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죠. 몸이 균형이 깨지고 몸이 아파서 다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몸이 깨끗이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는 것, 그것을 이름 회복이다. 주중에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의 몸을 만져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병상에 있던 분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교회에도 회복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의 마음과 영이 치료가 되고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힘껏 일어서서 자기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바뀐 인생들을 보면 참 목회가 할 맛이 나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것을 회복이라 합니다. 회복. 코로나 전의 상태에 교회 모습이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학자여 보니까 수레바퀴에 두 가지 바퀴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아까 몇 시간에? 지난 월요일 날? 예, 들으셨던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좀 위로를 좀 받으려고. 예. 한 바퀴는 개혁이라는 바퀴가 필요하고요. 또 한 바퀴는 부흥이라는 바퀴가 두 바퀴가 굴러가야 회복이 온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이 시작이 된다. 부흥이 오기 전에 진리의 깨달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의 언행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과 개혁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런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 개혁이. 자, 1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기록을 하는데 2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이 끝나고 나서 7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6장과 7장의 간격은 한 60년에서 80년이 그 간격이 있게 됩니다. 2일 후는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한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왕 이름이 좀 생소하지요? 아닥사스다. 여러분 그 헬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이름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고레스라는 왕 기억하시죠? 조금 동의해줘요. 제가 흰바람 나게.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분이 짧게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인물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아닥사스다라고는 오늘 왕이 다섯 번째 왕 정도가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의 힐기야의 증손이요. 중간 생략하고, 복잡해. 그 이름도 뭐 잘 모르겠어, 나는. 뭐, 그 중간에. 5절 말씀 보니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자, 5절쯤 오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사람의 이름들이 좀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아론, 뭐 비느하스, 엘르아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사람이죠. 자,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썼을까요? 아, 그냥 뭐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러면 되겠는데.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내가 어느 출신이냐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 에스라가 자기를 아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이렇게 쭉 열거한 것을 통하여 이걸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로구나. 아, 저 가문이 저렇게 유지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 1절 다시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은혜를 조금 넣어드릴게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빼앗긴 조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요, 신앙의 명문 가문, 신앙의 정통성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야, 너는 김혜김씨 무슨 파 어디 파에 몇 대 손이야, 그래서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교육 받으셨죠,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아, 저분의 집을 보니까, 제 우리 어머니가 바로 윗대 초신자시거든요. 처음 양가를 틀어서 처음 믿으신 분이에요. 이제 제가 믿었고, 제 아들, 딸들, 그 다음. 아! 세월이 바뀌어도 저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한 그 사람이로구나.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광명 땅에 김용석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했을 때, 아! 자,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 땅에 가면 말이야, 이름이 희한한 서울 반석교회가 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반석교회 참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이게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 하든지 말든지. 이루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부터 결단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BC 458년 써놓으세요.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대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를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AD는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하는데요, 이 AD는 라틴어예요. 에노라고 하는 단어, 아노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해를 뜻합니다. 연, 도미니,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노 도미니, 주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에 A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런 복음적인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AD를 기점으로 2020년을 살아가죠.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일어난 사건은 AD가 시작되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58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이스라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던 때가 있습니다. 자, 6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정통 가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아마 어느 장관자쯤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백성으로는 학자였고 위치 서열상으로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땅에 살 때, 포로로 사로잡힌 이 땅에 살 때 삶이 괜찮았겠죠? 어느 정도 높은 신분에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도 잘 살았을 수 있었겠죠. 소위 그 땅에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았었겠죠, 에스라가.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7장 9절 말씀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그곳에서 길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그쪽에 살만한데. 아니, 웬만큼 신분이 올라왔고 상승이 됐고 존경받고 살아가요. 근데 에스라의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에스라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 구절 말씀에 힌트가 하나 숨겨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금은 얘기해 주세요. 코로나 이후에는 설교도 좀 쌍방으로 해보려고 제가. 구절 안에 예스라가 떠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하나 숨겨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딸입니다. 여러분, 첫째 딸,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종교력으로 7월, 일곱째 딸은 여러분 무슨 월이라고 말씀드렸죠? 티슈 생각하라고 하셨죠? 티슈 월이에요. 티슈 월이 지나고 첫째 딸은 종교력으로 따라합시다. 니산월. 니산월은 뭐가 시작되는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내가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새롭게 새로운 땅을 출발했던 그 유월절을 기념한 그 시점에 에스라가 고국 땅에 가고자 많은 사람을 동요하는데 움직이지 않자 이제 유월절을 선포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하여 1800명 정도를 이끌고 장장 1400km를 향하여 4개월 동안 대장정의 길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땅에 살아도 괜찮았어요, 에스라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4개월에 1800명의 남녀노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냥 45인승 버스 대절해가지고 나눠 타서 가면 되는데 그 땅에 뭐 그런 길도 없었고요. 첩첩삼중이었고 주변의 하인애들처럼 그들을 삼키려는 방해꾼들이 많았고 4개월 동안 고생고생해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동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 안 할랍니다. 자, 10절을 크게 한번 하세요. 시작.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을 기회를 드릴 거예요. 설교 마지막에. 그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에스라가 그의 마음속에 결심하였었더라. 과거형을 쓰여 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부대낌,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결심하였었더라는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헌신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더라. 에스라를 이토록 개혁의 의지로 불타오르게 했던 고국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고레스 왕 칙령이 화면을 보시면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자, 3차 포로기한이 444년으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되었죠. 1차 포로기한이 학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538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여 539년에 역사적으로 그 땅을 나오게 되죠. 첫발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고국 땅에 539년에 도착하여서 첫 번째 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불씨를 다시 불태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뭘까요?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것이 에스라 3장에 나와요. 자,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무슨 공사입니까? 성전 공사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한 2년, 3년 그 땅에 정착하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삶이 정착한 이후에 한 2년, 3년이 지난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1절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어요. 12절 여러분 이때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 빼앗긴 땅 돌아왔어요. 1800명이 다시 돌아왔고 만감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백성들 가운데 어렸을 적에 끌려간 자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방 땅에 태어나서 그 이방 땅에 살다가 부모의 신앙의 전수 얘기를 듣고 기대를 갖고 이 땅에 돌아온 젊은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섞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12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대성통곡의 의미가 느껴집니까? 드디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너무 초라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회개한 마음도 있고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신가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말입니다. 그들이 차근차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거나 샬롬을 누리거나 혹은 인생을 잘 살아갈 때 제일 싫어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악한 영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뭔가를 해보려면 누가 제일 방해꾼이죠?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들 괴롭힐 때 저는 이래요.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하세요. 왜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증거 아니에요. 증거.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보려는데 악한 곳이는 거 당연하죠. 동의가 없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방해가 시작이 돼요.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지고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어요. 2절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고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건 미끼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앗수르왕 에살 핫돈의 정치 패턴이 뭐였냐면 혼합정책을 쓴 겁니다. 앗수르의 모든 종교와 문화, 철학 이런 걸 가지고 그 땅을 점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마치 일제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니까 야 내가 너희들 성전을 조금 참여할 테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섞여 살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혀에 발린 미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1953년도에 50년대 그쯤에 세계교육협의회가 탄생이 됐어요. 이게 WCC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섰지만 그 내용은 가짜가 많아요. 혼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가입하여 오늘 이 시대까지 복음을 흐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영 분별의 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이 시대가. 2014년인가 15년인가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그게 이제 한국말로 신들과 왕들이라는 말로 번역돼서 영화가 개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끝나고 나면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슬람의 젊은 학자가 이 영화를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모든 내용이 코란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빙자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란의 영을, 나쁜 영, 거짓 영을 퍼뜨리기 위하여 뒤에서 다 그 영화에 자금을 대고 코란을 앞세우는 그 영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책을 받았을 때 거부하죠. 자, 에스라 4장 3절.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이게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화면을 보셔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BC 520년에 성전이 중단이 되죠. 자, 성전이 하다가 중단이 돼서 20년까지 온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지연이 됩니까? 536에서 520을 빼면 16년간이에요. 도대체 이게 외적인 방해가 있다고 해도 너무나 지지부진한 시간이 16년이 흘러가고 20년에 다시 성전의 건축이 재건축이 되어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4년 만에 지을 것을 20년 동안 끌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의 역사가 미뤄지고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을 못 추듯이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원인이었을까? 단순히 외부적인 압박에 의하여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이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을까? 에스라의 궁금증이에요, 이게. 저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여러분, BC 516년 다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BC 516년 성전지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요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성전 완공 전에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들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과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보면 성전 건축의 방해 지연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분별될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십시다. 화면을 봅시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러분, 왕 아까 떠올리시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레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 때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를? 이 백성이. 외부의 압박, 방해, 이런 것들이 오자 백성들이 손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고국에 돌아오게 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자 이들은 손을 다 놔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에 건축하기는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모든 영적인 일을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은 폐허처럼 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완전히 럭셔리하게 꾸미는 데만 온통 관심이 빼앗겨 있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잘 살 것만 온통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가슴이 학개 선자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하라? 살필지니라. 성전에 공사가 멈춰진 이유는 외부의 방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하나님 풀어버린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밤새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몸이 아파. 뭔가를 다 했는데 한 번에 주식이 막 날라가. 뭔가를 했었는데 거두는 게 없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자, 그 말이에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자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채로 이 세상의 성공과 영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는 빨랐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되어있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이든 이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쁜 인생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는 내적 타락이에요. 내적 타락. 코로나 전에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엇에 바빴는지. 성전지대가 놓여있고 성전 기초가 완성되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구약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다 보시고요. 1장 보십시다. 1장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완공하고서도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과 형태가 또 타락했어요. 마치 이방 신전에게 제사드리듯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끝나고 나서 본인은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11절부터 아 10절 하반절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성식만 남아있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쉽게 풀어쓴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말씀을 보세요. 11절입니다. 나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 도처에 나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그러나 너희들만 예외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하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나 하나님이 말한다.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냉소적이에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듯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공사가 지연이 되고 맥을 못 추며 살아가는 문제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타락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고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장작 20년 동안 맥을 못 추고 살아가는 그 광경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편히 밥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한 신앙의 내용이 10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로 들어오세요. 제가 기회 마지막 드립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에스라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하여, 이게 뭐지요?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준행하는 게 뭐지요? 부흥입니다. 그리고 결심할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온라인 예배를 보고 온라인 설교를 듣고 마치 이 설교나 예배가 방송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폐단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시대요. 선교사님 듣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뻔했대요. 근데 이내 그분의 말을 듣고 굉장히 위기감 속에서 기도하게 됐답니다. 왜입니까? 요즘에 너무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된 분석과 비평이 늘어나요.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 설교가 강의와 비교가 돼요. 설교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분석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송의 페이지요 이게. 이 선교사님이 위기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박수치면 설교자 기분 좋고 여러분 그냥 돌아가면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 오늘 설교 만족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뭐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말씀이 말씀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통로로 받고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내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느 설교자 참 좋게 설교했다 여기서 끝나는 세대가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에스라가 결심한 게 뭡니까? 이제 말씀을 연구하여 주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 부흥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회복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도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 연로하셨어? 고구로 돌아와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속초 쪽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쉼을 가졌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더니 어머니가 성경을 통하여 글을 읽히고 글을 배워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거의 90이 된 이 노모가 말입니다. 요즘에 필사를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소중합니까?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말입니다. 뭔가 화려한 지식이나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청성을 드리는 그의 인생의 삶이 도전되지 않겠어요? 이 선교사를 살리는 그 기도의 영이 어머니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읽어 이 말씀의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의 의자의 시간에 조금 소리를 내어서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터닝포인트의 인생이 2020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